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제3차 전도여행의 일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누가의 표현대로 보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12사람쯤 되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설교 때 아볼로가 나왔었는데 그 아볼로도 그러했죠. 주의 도를 일찍이 받고 또 믿고 가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그 아볼로와 이들이 많은 그 비슷한 면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 같은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참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목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았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들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 준비된 사역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일들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같은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전도사역, 그 복음사역을 할 때 늘 비방과 반대가 뒤따랐고 또 그 사역 자체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한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같은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본 대로 병든 사람들도 치유하고 악기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 바울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주문같이 그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주문처럼 외우면 될 거라는 생각, 따라하면 될 거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 제사장이 정말 유대 제사장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 능력 있는 일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군지 모르겠다. 너희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덤벼드니까 놀래서 옷까지 다 벗어지고 그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주고 있는 내용은 이 사건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하고 있는 능력이 바울 그에게서 드러나는 즉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문을 똑같이 외우면 그 일이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바울이 하니까 나도 그 모습 비슷하게 따라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무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각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가 싶지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오해하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서 사도들을 남겨두고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 자기가 봐도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시몬이 회개했구나 싶은데 그러나 뒤에 나오는 행태를 보면 그는 단순히 신기한 것을 쫓아 들어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자 그때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 가서 한 이야기가 나도 사람들을 안수하면 이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 내가 돈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망령되게 생각하고 있고 내 은근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정말 돈을 주어서 그 권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돈 주어서 산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어리석음, 이 무지, 무식들을 이렇게 끌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기뻐서 하는 헌신 봉사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헌신이나 봉사는 어느 친목회나 어느 동호회나 가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을 때 결국 어느 자리로 가게 되는가 하면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셔야죠 라고 하는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 보상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안 해 라고 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들고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면에서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반대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부분. 그게 뭔가 하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저는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어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맡기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붙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시려고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 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맡겨주시는 책임에 대한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이때 모세가 예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 민족 위에 일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양을 합니다. 이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표징을 보여줄 테이고 그 표징을 너가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 말을 담아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더 버티면서 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드디어 성질을 부르시죠. 분노하고 노를 바라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그와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저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6쪽 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모세와 아론의 입에 담아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그 말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담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애굽에 가서 바로와 애굽의 마술사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모세가 쓰게 됩니다. 나중에 홍해 앞에서 또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다 죽이려고 이리로 끌고 나왔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지팡이를 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나 지팡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일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두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일의 여부, 풀기 쉬운 일이거나 아니면 풀기 어려운 일, 또 감당하기 쉬운 일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만한 일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절망에 우리를 빠뜨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나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받고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보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견디게 하고 그리고 쓰러져도 그 일을 다시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기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 고백을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대학생 때 매년 전도 여행을 다닌 학생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팀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니는데 이 전도 여행은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지 않고 무작정 떠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루 종일 전도 여행 다니고 이제 저녁에 약속된 장소에 다 모이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른 그룹이나 사람들은 야 오늘 놀랬어 수박 먹고 싶다고 하니까 누가 와서 수박을 주더라고. 또 어떤 팀은 아유 막 전도여행 다니다 막 다리도 아프고 그냥 배고파서 아유 고기 먹고 싶었는데 아 어떤 분이 와서 그냥 아, 너희들 수고한다 그러면서 고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식의 간구도 하고 또 자기가 전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기도들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무슨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하고는 일을 안 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도 들고 계속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요 말 전에 그런 경험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이 친구는 예스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죠. 그러나 자기는 없는데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 또 자기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해서 이렇게 붙들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삶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것을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상황 자체만을 놓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감도 있고 또 우리가 지닌 지식으로 이렇게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 상황이면 이제 큰일 났어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경우이면 드러날 결과는 뻔해 라고 하는 것들이 계산이 돼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상황들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늘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어떤 결과들을 예상을 해보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결과들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무엇에 함몰되는가 하면 큰일 났다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삶에 그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일이 우리가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 결과대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실패죠. 어디에 가서 환영받고 아무 제재 없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비방을 받고 반대받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결과는 마땅히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뭐였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부족한 것도 없었고 모자란 것도 없었고 잘못되어진 것도 또 없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마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을 가질 때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의 사역에 또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실력이나 조건이나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엎어질 때 주님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에너지 막 부어주셔서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예, 상처나면 호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예,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넘어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싸움은 늘 여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제국으로서 힘이 있고 또 그들을 의지하고 붙들면 분명히 유다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거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고 구원할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을 붙들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가고 내가 아는 누구를 통하여서 여기를 넘어가고 권력을 통하여서 어떤 힘을 통하여서 여기를 뚫고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볼 때에는 여전히 엎어지게 만드는 엎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확실함을 붙들고 확신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네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오늘 견디고 내일 견디고 이 일에 견디고 저런 일에 견디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선언이라 여겨집니다. 복된 자리에 서서 용감무쌍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다짐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내 욕심과 내 탐욕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또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야 할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오니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복된 믿음 있는 고백을 주 앞에 올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고 교회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